다잘아시는것처럼오늘부터금년도우리교회의사명자대회기간이시작되었습니다이사명자대회는우리교회가설립될때미리50일을준비하고기도한다음설립된것에유래해서매년창립기념일을앞두고50일간을지키는우리교회의특별한절기입니다금년에는이사야서6장8절말씀의내가여기있나이다나를보내소서라는말씀에근거해서주여우리를보내소서라는주제로이행사를진행하게됐습니다보내소서라고하는말은우리를특정한외부지역으로파견해달라는의미만이아니라내가나를주께바치오니주께서나를사용해주십시오라고하는의미가함께농축된표현이라할수있습니다우리주변의여러현실들을직시하면서이모든현상들가운데나타난우리의사명감을새롭게깨닫고또자원하여하나님나라사역의여러분야에기쁨으로헌신하는축복된결심이있는계절이되시기를간절히바랍니다스위스학자칼힐티는인생최고의날은자기인생의사명을자각하는날이다하나님께서나를이목적에쓰시겠다고작정하신그목적을깨닫는것이다라고말한바있습니다모든피조물들에게각기고유한역할이있는것처럼하나님의형상대로지음받은우리한사람한사람에게도지으신하나님의목적이있습니다그리고그목적이이끄는삶을살아가는것이그리스도인으로세상을살아가는삶입니다연필한자루를만들어도초등학생의필기용이따로있고공학도의제도용이따로있고미술학도의대상용이따로있는것처럼인생을지으신하나님께는우리한사람한사람을향하신하나님의섭리와계획이있습니다그목적을따라살아가는것이사명으로살아가는것인줄깨닫고우리는사명자대회를새롭게맞이하게됩니다물론이사명이라는것은개인에게만주어져있거나특정직분자에게만제한되어있는것은아닙니다모든사람에게고유의사명과역할이있고교회공동체도교회공동체로서의공동체적사명이존재하기마련입니다주님께서우리에게주신사명이무엇이며그일을향한우리의영적자세가어떻게되어야오를지에대해서오늘말씀을통해서함께깨닫고배워가야하겠습니다오늘말씀은이사야선지자에관한말씀인데그는주전767년경에출생해서약80세를조금넘는시간까지생존한것으로추정됩니다20대초반우시아왕의말기에부름받았던그는우시아왕이후의요담아하스히스기야므나세왕의시대에이르기까지60여년에가까운긴세월을예언자로활동하면서유다왕국의신앙적중심역할을충실히잘감당했던구약최대의선지자였습니다그의예언의말씀은당시사람들만의가아니라장차오실메시아의탄생과순환을예고하여영원한시대의하나님의구원의말씀으로오늘까지우리가운데생생히살아있습니다그가운데오늘읽은말씀은그가하나님의사람으로다시부르심을받는장면으로그가짊어져야될시대의십자가가얼마나무거운것인지에대해서잘느끼게해주는말씀입니다우선보시면6장1절말씀에이사건이이루어졌던때가우시아왕이죽던해라고말씀하고있습니다하나님의부르심을받고예언자의삶을살기시작한것이우시아왕의말년시대와그의죽으심과밀접한관계가있다는점을암시해주는말씀입니다우시아왕은16살의왕이돼서52년간을재위했던왕입니다매우신앙적인사람이었고구약의여러왕들가운데몇손가락안에들만큼의열정적인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 말씀에는 그의 일생에 대하여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그의 시대에 농사를 장려해서 식량 문제 해결을 시도했고 영토를 확장했는가 하면 무역항을 개발하고 군비 산업을 크게 발전시켜서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그 때문에 주변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유다 왕국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고 그의 명성은 애굽 사람들이 경계하고 두려워할 만큼 크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15절 말씀에는 그의 이러한 강력함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은 것 때문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강성한 지도자가 되게 하실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올곧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의 세력이 강해지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때 그 열심이 지나치고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제사장들을 배척하고 스스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려 시도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병 환자가 된 다음에 8년 동안 환자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런 우시아 왕의 발병과 죽음은 국가적인 충격이었고 모든 백성들에게 큰 상처와 실망을 안겨준 일이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장 대표적인 신앙인으로 산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악행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일은 모든 국민들을 영적인 혼돈에 빠지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실망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서 실망했고 결코 겪지 말아야 될 심한 충격을 받고 모든 백성들이 고통에 잠기게 됐습니다. 다른 지도자라면 몰라도 우시아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 믿음에 대한 배신이 그들 모두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전국은 혼돈의 소용돌에 빠져 들어갔을 겁니다. 52년 철옹성 권력이 무너진 그 자리에 권력의 신조류 형성을 두고 심각한 권력 간의 충돌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외적 상황도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당시에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장해가던 신흥강국 아수르의 세력은 지역 전체 여러 나라에 큰 공포가 되어 갔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의 가운데서도 유다 백성들의 신앙은 갈수록 나태하고 위선적이 되어 갔습니다. 1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슬퍼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정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뒤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병든 신앙을 탄식하셨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문명권이나 마찬가지지만 신앙이 무너진 자리에 경제적 번영의 시기가 찾아오면 반드시 사치와 향락에 빠져드는 도덕적 타락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유다 왕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장 21절 말씀에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라고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 모든 사정들이 다 우시아 왕이 죽던 시기를 전후한 유다 왕국의 대내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시아의 강력한 권력과 경제적 번영의 그늘에 가려있던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마치 눈 녹은 다음에 맨땅이 드러나듯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현실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영적 지도자로서 이사야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역사 용어에 반달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게르만족의 일파였던 반달족이 침략하는 곳마다 공공건물이나 문화시설들을 파괴한 것에서 유래하여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파괴적 행위를 일삼는 반문명적 행태를 일컫는 용어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선지자가 유다 왕국의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사회 파괴적인 반응을 보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하여 있는 문제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여 자기 안일이나 추구하는 것도 선지자의 자세로는 옳지 않습니다. 그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를 깊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는 하나님의 절박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과 왕국의 현실에 대하여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깊이 질책하시고 분노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을 부르시는 호칭은 은혜롭고 따뜻하기 거지 없습니다. 1장 3절에서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부르시고 2장 6절에서는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이라 부르시고 3장 16절에서는 시온의 딸들이라고 부르시고 5장 1절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런 호칭들은 그들의 현실을 개탄하시지만 그들을 버리시거나 외면하실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고도 절절한 부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하면서 포기하시지도 버리시지도 못하는 이 사랑하는 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위하여 누가 나서겠느냐고 이사야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합리하고 모순된 현실은 오늘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부끄럽고 당혹스러운 일을 살면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던 충격과 상처로 내 영혼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도 우리는 파괴적 생각을 금해야 합니다. 우리 현실을 외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깊이 기도하면서 주의 부르심에 귀를 열고 이 상황의 극복을 위해 누가 나서겠느냐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스스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누가 나서겠느냐는 주님 음성을 듣고 이 시대의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또 이 시대의 정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막중한 책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를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까? 8절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했습니다. 문장 자체만 두고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사야에게 누가 좋겠느냐고 의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사야에게 매우 부담스럽게 그를 특정하여 지정하시면서 대답을 재촉하시듯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사야를 재촉하시는 것입니까? 그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고 어린 나이에 부름받고 수년간 왕궁을 출입하는 궁중예언자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신분이나 과거의 경력 때문에 이 막중한 시기에 그를 부르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의 신앙적 겸허함, 신앙적 영적 겸손함 그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로지 자신의 부정한 모습에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성찰과 회개와 애통의 울부짖음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백성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시대 보통 사람들처럼 차별 없이 살면서 그들과 같은 죄를 범하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시대 문화 전체가 타락한 시기여서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왔을 뿐인데 그는 그런 지난 날을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세상 탓을 하지 않고 죽은 우시아 왕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깊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집중해 들여다보면서 자기 성찰과 회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해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짜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누가 갈 거라고 물으십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시아 왕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시아 왕은 교만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병에 걸려 부정한 사람이 되었으나 이사야는 겸비의 기도함으로 성전에서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우시아는 성전에서 추방되었으나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시아는 그 길로 죽음의 길로 걸어갔으나 이사야는 50년 선지자 사역을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이 극명한 차이점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교만과 겸손한 회개의 차이입니다. 과거의 업적으로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영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이 우시아입니다. 아무도 다윗 이후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제2의 전성기를 만든 사람이 우시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에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했습니다. 이 그릇된 발걸음을 제사장 80명이 달려나와서 길을 막고 섰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무리 과거의 업적이 찬란해도 교만하면 언제나 실수의 실수를 이어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이사야와 우시아의 극명한 차이는 겸손과 교만의 차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시면 특이점들이 많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때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하고 그들을 기손강에서 처형한 직후입니다. 기고만장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습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어 납작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 소개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역시 무릎 꿇는 모습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로 가슴을 치는 겸비한 모습으로 주님을 처음 마주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사도 요한의 모습이 소개되는데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죽은 자처럼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왜 부르십니까? 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국방 문제나 식량 문제나 아니면 외교 문제를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시는 것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온전히 회개해야 이 책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납작 엎드린 겸손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허위와 교만과 위선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엎드려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때 우리에게 누가 갈 거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영혼을 두드리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이사야, 그때부터 희망의 선지자로 새 출발을 합니다. 상황은 참담하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현실은 열방 앞에 부끄러운 이 시기에 대책 없는 국가 사회의 모든 문제를 떠안은 꼴이 되었습니다. 1장 6절 말씀 보시면 당시 사회의 모습을 밑바닥에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했습니다. 사회가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누가 고치며 회복시키며 새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할 사람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고 평탄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비관하지 않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나라가 다 망했다 손치더라도 다 망하고 10%가 남아있는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 숨치더라도 나무를 베우는 자리에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고 가지가 나는 것처럼 남겨진 거룩한 씨앗이 이 민족의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허황되어 보이는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3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메마른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43장 19절에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66장의 10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무슨 능력에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꽃을 피울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그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된다 말씀하시고 이사야에게 희망을 메시지로 허락하십니다. 그런 이 희망의 근거, 거룩한 씨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인적 자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산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랍니다. 역사는 준비되지 못한 자를 용서하는 법도 없고 준비된 자를 응징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비록 그루터기만 남았어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나 역사는 희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낸 것은 잘 준비된 모세라는 지도자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먼저 탈취당한 수치와 능력의 시대를 다시 희망의 시대로 바꿔낸 것은 잘 길러진 청년 사무엘 때문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비극은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서양 격언처럼 비극은 미리 준비하면 방지할 수 있는 법입니다. 회개한 정결한 사람을 준비하면 언제나 희망은 우리 편에서 있습니다. 언제나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역사의 마지막 거룩한 씨앗이요 그루터기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회개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참신앙의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언약의 불변을 믿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19세기 유럽에서 신의 죽음의 신학이라는 사신 신학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20세기 초반에는 미국에서 사신 신학이 횡행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죽음의 신학이라는 말이 등장한 이 시기에 인류가 겪은 것이 무엇입니까? 1차,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과 같은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죽음을 입에 올렸을 때 그 죽음은 인간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생명경시 풍조와 반생명적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하면서 온 세상이 소망 없는 내일을 바라봐야 될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근본을 이렇게 단정시켜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어떤 모순된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든지 어떤 영혼의 상처를 깊이 입었든지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면 조롱 섞인 말을 매일 듣든지 간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께 나가야 살 길이 생긴다, 하나님께 나가면 상 주신다라고 절규하듯 외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서야 합니다. 이 억적 같은 신앙을 유지해야 우리 내일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백성이다,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굳게 가지면서 하나님 붙잡고 굳세게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에게서 신앙이 흔들리면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교회의 신앙이 흔들리면 세상 전체가 흔들리고 지구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그는 1장 1절에서 처음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다시 부르심을 받습니다. 때문에 6장의 사건은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역사이거나 처음 소명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이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해 오다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고 그 자신의 삶을 갱신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오랫동안 주님을 알고 섬겨왔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신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 앞으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이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